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113명이 숨지고 44,650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어제 발생한 추가 사망자가 97명에 달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의 연장 휴일이 끝나고 대부분의 중국인이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중심지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곽에 있는 기업들이 예방조처를 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광둥성을 포함한 남부 두 도시의 사유지를 이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전 세계 24개가 넘는 나라와 영토에서 5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 밖인 중화권에서는 누적 확진자 77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요코하마함에 정박한 채 격리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4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17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일본 전역에서 총 204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싱가포르 47명, 태국 33건, 한국 28, 말레이시아에서는 18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행사에서 1단계 미중무역 합의로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어도 올해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체결된 1단계 미중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등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97%의 개표가 이뤄진 현재 득표율 25.9%로 1위,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가 24.4%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어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19.8%,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3%,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셔에서도 일찌감치 압도적인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필리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국제질서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차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향하기에 앞서 지난 10일 늦게 필리핀의 통보를 받았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암호장비 회사를 몰래 사들여 120여 개 나라의 기밀 정보를 입수해왔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며 CIA가 암호장비 업체 크립토에이지를 인수해 동맹국을 포함한 120여 개 나라를 상대로 첩보작전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첩보의 세계에서 친구는 없다는 입장 아래 동맹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첩보작전에 포함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오늘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군 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반군이 어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 대응한 보복 공격을 통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주에서 시리아군 탱크 2대와 탄약고 한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협상 지속 의지도 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We'd like to see negotiations continue if the negotiations tha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길 원치 않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지만 함경도 쪽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부좌관은 미국을 위해서 좋은 합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want Chairman Kim to honor the commitment he made. We'll keep working at it and we'll have to see as to whether another summi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1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길 원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추가 정상회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에 갈 것이고 거의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지만 우리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President Trump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f he can get a grea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he'll go to a summit, he'll go to a meeting, he'll talk to just about anybody.
이어 협상이 재개되는지 어떤 제안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현재 예정된 정상회담은 없지만 미국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re's not a scheduled summit, but if there was an opportunity to move the ball forward for the American people, he's always willing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의 협상을 지속할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d like to see negotiations continue if th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는 북한으로 이끄는 협상이라면 북한에게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영내 모든 나라들의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에도 훌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 측과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고조됐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길 원치 않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이 또다시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서 미북 협상 재개와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 CNN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말 그대로 보도일 뿐이며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이 알고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정책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미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들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발을 갖다 한 상황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더 이상 제재를 갖다 강화한다든지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좀 장기화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럼 기존은 대선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그만큼 북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을 통해 미국의 행동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밝혔고 또 새로운 길을 선언했지만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한 건 아닌 만큼 북한 역시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정책을 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차 자산들을 한 번 더 집중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사실은 섣부른 행동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고강도 도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매년 3월 실시된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상황을 살펴가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올해 미한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조정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모의훈련인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의 지난 6일 브리핑입니다.
연합훈련을 통해서 저희 군의 기량을 증강시키고 또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조정된 형태로 진행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과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2일 김 차장이 또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선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관련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의 김 차장 역할을 고려할 때 그에 잇따른 출국은 청와대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관계 교착 상황이 한국 정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미북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북한 내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비핵화 협상 국면은 또 표류할 수 있거든요. 전원회의 보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발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도 명분만 있으면 또 계기만 만들어지면은 협상을 할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진 거죠.
전문가들은 김 차장의 이번 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물밑 조율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스 넬슨 웡 부대표를 유엔 특별정무차석에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백악관은 웡 지명자가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웡 지명자의 양력도 소개했습니다. 웡 지명자는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의 외교정책 자문을 거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선의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한 담당 부차관부를 겸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워싱턴의 최대 법률회사인 커빙턴 앤 벌링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웡 지명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를 쇠퇴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레사 웰런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웰런 차관은 11일 미 하원 군사위 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량 살상무기 대처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들이 미국 혹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런 차관은 또 대량 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부 내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이 위원회는 한반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상대로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상대들을 저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웰런 차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이 전쟁 초기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한반도 상황에도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앨런 샤퍼 국방부 군수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이란, 중국, 러시아와 함께 화학, 생물, 핵무기 등 세 가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just really, really aggressive behavior in all three form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들 세 가지 형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이란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태는 매우 공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의 베일 옥스퍼드 국장은 적대 세력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렌저빈 소위원장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시리아에 생화학 무기 신경작용제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회계 감사국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준비태세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렌저빈 소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 장소들에 관한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량 살상무기 관련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Most pressingly, we question whether U.S. forces Korea planners have access to the relevant intelligence.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시리아, 북한, 러시아를 지목하며 이들 나라들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연례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두 차례의 미사일 엔진 실험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또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사례를 적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탄 등 수출을 금지했음에도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석탄 수출로 북한이 약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깃발을 달고 있는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바지선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세 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석탄 외에 최소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도 중국에 수출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앞서 지적됐던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은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이를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전문가 패널의 보고 내용을 일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령회사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이 만기였던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운동선수와 의사, IT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이번 보고서는 안보리가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공개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보고서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기 전에 유출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사무처가 이번 보고서 유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재의 집행뿐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내년에도 북한을 겨냥한 표적 금융 조치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표적 금융 조치를 사용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도전들에 맞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 수단과 권한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금융체제의 위험과 취약성에 대처하는 데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테러금융정보국이 2019 회계연도에 금융체제와 규제수단 등 다양한 표적 금융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주요 국가 안보 도전들에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이 그 같은 도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 불법적인 수익이 국제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조치 등 다양한 금융수단과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불법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세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들을 겨냥한 것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2019 회계연도에 테러금융정보국이 북한과 관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 선박들을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제적 압박 작전이 북한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테러금융정보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테러금융정보국에 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한 1억 7,27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테러금융금융범죄국, 정보분석국, 그리고 대북 독자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자산통제실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기구인 금융범죄단속반에 1억 2,696만 달러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조치를 확대한 것을 지난해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공개하면서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10일 7,054억 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289억 달러로 전체 국방 예산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세부 항목에는 핵전력 지휘통신체계, 차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B-21,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 등 핵전력 운용 전반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7년에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전격 탈퇴했고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좋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policy is nice to think about theoretically.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는 건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국방예산안에 반영된 핵 현대화가 단순히 핵무기의 숫자나 크기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교체를 해줘야 핵 우위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핵 특사를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 대교수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취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투자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고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력에 대한 정책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의 핵정책 중 일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전략 현대화가 군비 경쟁을 촉발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예산안을 군비 경쟁의 재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people see this as a revival of the arms race.
이와 관련해 많은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소형화된 저위력의 핵무기 생산이 포함될 경우 갈등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간 만큼 핵 현대화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토론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핵 현대화는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에 대한 강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 모두 핵 능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지목하며 현재의 미국 핵전력으로 미래의 북한에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go with three, as has been discussed by the Pentagon,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두 곳이라고 가정할 경우 30에서 60개의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 논의됐던 대로 세 곳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이미 100개 이상의 핵을 보유 중이며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억지의 목적에서 그런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2017년 이래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암호화폐 탈취와 해킹 기술 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군사 특권층의 인터넷 사용량이 최근 3년 새 30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0개월간 3자 데이터 분석과 인터넷 주소 IP 위치 분석,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북한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과 패턴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는 주로 야간과 주말에 영화 시청이나 인터넷 쇼핑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돼 있습니다.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담당관 출신으로 이번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레코디드 퓨처 전략위협국장은 11 VOA에 이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 제재 회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see the mining activity right from computers in North Korea itself.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대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암호화폐 계좌 거래 사실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활동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대신 모네로라는 새 암호화폐에 집중돼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주소로 이뤄진 모네로 채굴과 해킹이 지난해 5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굴이 거의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달리 모네로는 채굴이 쉽고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보안이 취약한 데다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nero is an inherently secrecy-focused coin. The only users who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are the senders and receivers. So they provide.
모리우치 국장은 모네로가 본질적으로 은닉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는 달리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북한에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인터넷을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과 사이버 공격 작전 등 금지된 지식과 기술 획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사이버 공격 시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한 흔적도 확인했으며 이러한 활동의 네트워크 트래픽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보를 해킹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가상 사설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내역도 모두 검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모리우치 국장은 북한이 인터넷을 불량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정황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takeaways for me after 3+ years of looking at their internet traffic is this dependency of North Korea on.
모리우치 국장은 북한의 인터넷 활동 변화를 지켜봐온 결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제3국에 의존해 제재 회피를 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방 민주국가들이 전통적 동맹국가가 아닌 제3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관계국들과 공조해 경제와 사이버를 연계한 대북 제재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당국의 확진자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요청으로 위생 장비를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11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대응책 등을 묻는 BOA 질문에 WHO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과 신종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WHO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와 치료 등에 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개인용 보호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국의 보안경과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을 제공해 진단과 임상관리에 나서는 것이 WHO의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연맹의 하비에르 카스텔라노스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은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텔라노스 지부장은 자원봉사자들이 평양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개인위생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의료진과 정부 부처와 함께 외딴 지역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전거 700대를 이용해 외딴 가정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받은 데 이어서 주한미군 사이에서 미군 장교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미군 고위 장성들이 이 드라마를 병사들이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꼭 보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주한 미 8군 사령부 작전부 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준장이 최근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다면 해당 드라마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도나호 준장은 병사들에게 사전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며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소개한 것입니다. 도나호 준장의 익살스런 트위터를 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라마를 본다면 보기를 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 군함의 몰래 승선해 미국에 입국한 조선의 노비 출신 소년이 미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제1회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 축하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 미스터 선샤인에 대해 경탄할 만한 TV 드라마였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주한미군 지휘부의 관심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미국 영화 산업의 본거지인 할리우드에서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휩쓴 가운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2일로 1,100명을 넘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 수단의 전 독재자가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또 뉴햄프셔주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뭐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이제 공식 이름을 불러야 되겠네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습니다.
네.
이 새 명칭은 코로나의 CO, 바이러스의 VI, Disease 질병의 D에서 따온 거고요.
네네.
이 19라는 숫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게 2019년이기 때문입니다.
예, 세계적 질병에 대해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네요.
네, WHO 측은 국제적인 질병의 이름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동물들과 연관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혐오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서인데요. 이 신종 바이러스도 초기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했다는 이유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현재 주요 한국 언론들은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코로나19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상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11일 하루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7명이었고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0명 선입니다.
네네.
이로써 10일 기준 사망자는 총 1,114명, 감염 확진자는 44,730명에 달했습니다.
네, 이 미묘한 수치에도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망자가 어느 때는 하루 100명 넘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적어졌습니다.
예, 확진자도 지난 9일만 해도 하루 동안 3,000명이 넘었는데요.
예.
10일과 11일에는 2,000명 선을 유지하면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중 8,000명 넘게 상태가 위급한 것으로 알려져서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짚어보죠.
네, 10일 기준으로 중화권인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7명이고요.
네.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한국이 28명, 싱가포르 47명, 태국 33명, 말레이시아 18명 등입니다.
예.
북미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13명과 7명, 이 밖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지금까지 적어도 27개의 나라 이상에서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네. 일본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일본 그 앞바다에 정착해 있는 대형 크루즈선에서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요코하마항에서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12일 또다시 39명이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예.
10일 현재 감염자가 모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들 상태를 검역하기 위해 투입했던 검역관 한 명도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지난주 이 배에 승선했던 홍콩인 남성이 이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전원을 하선하지 못하게 했고
네.
이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언제까지가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 코비드19의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1차 감염자가 확인된 5일을 기점으로 오는 19일쯤 격리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런 선상 격리 조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비춰질 자국 이미지만 고려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은 뒷전이라는 건데요.
네.
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3차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 상황을 좀 보죠. 미국에 들어와 있는 그 우한 지역에 있던 미국인들, 지금 1차 격리가 곧 해제될 것이다. 이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첫 번째 전 세계를 띄워서 국무부 직원과 가족 등 약 195명을 우한에서 철수시켜서 이 캘리포니아 마치 공군기지에 격리 조처해 왔는데요.
그렇죠.
네,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는 이 격리 조처가 11일로 14일째가 된다면서 이들이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이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12일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18개월 안에 코비드19의 첫 백신이 개발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응을 위해 6억 7,500만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수단의 전 독재자가 조만간에 국제재판을 회부될 수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수단 과도정부와 반군단체들이 12일 이른바 다르푸르 대학살 범죄와 관련해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의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수단 정부는 이날 다르푸르 관련 용의자 5명의 명단을 ICC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명단에 지금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이 파이잘 살레 수단 정보관장을 장관에 비롯해서 수단 과도정부 주요 관리자들은 기자들에게 이 바시르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용의자 5명이 모두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서 이 ICC가 수배 중인 수단인들이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ICC는 지난 2009년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가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밟은 첫 번째 사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ICC는 당시 바시리에 대해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예.
2010년 학살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예, 바시르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국제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까?
네,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수단을 철권 통치한 수단의 제7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이어서 지난해 4월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축출됐는데요. 지난해 10월 돈 세탁과 부패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시리는 또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제재판이 회부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단에서 발생한 이른바 다르푸르 내전 때문인데요.
네.
당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다르푸르 지역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반군들과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기간 강간, 살해, 약탈 등을 자행한 아랍계 민병 조직 잔자위드의 배후에 이 바시르 정권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네.
다르푸르 내전으로 약 30만 명이 숨지고 25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시르 측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바시르 변호인단은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지자 바시르 전 대통령은 ICC가 정치적인 법원이기 때문에 ICC와의 어떠한 재판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수단 과도 정부 측은 바시르의 신병 인도에 비교적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시르 정권이 축출된 이후 군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과도 정부 안에서는 이 바시르에 대한 사법권은 수단에 있다면서 이 바시르 신병 인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반군 측과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수단 과도 정부와 반군들은 또 다르푸르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 다르푸르 특별법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수단이 자체적으로 다르푸르 의혹과 관련한 법정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이 특별법정에서는 ICC가 기소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반군 측은 ICC와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바시르 신병이 인도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도 정부와 반군 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ICC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경선입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 결과 나왔습니다.
예, 11일 뉴햄프셔주 전역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프라이머리 대선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가장 많이 득표했습니다. 약 87% 개표 현재 25.7% 득표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24.4%를 기록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약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샌더스 의원의 최종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네. 샌더스 인도 승리를 확인했다고요?
예, 지난 11일 밤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승리 연설을 했는데요.
네.
오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것이란 얘기인데요. 여기에 지지자들은 버니를 연호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 부티지지 전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선 승리를 확인했고 패배 인정을 한 겁니까?
예, 즉각 인정하고 샌더스 의원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예.
고등학교 시절 샌더스 상원의원을 존경했다면서요. 지금도 깊이 존중하는 분이다라고 11일 연설했는데요.
네.
오늘 샌더스 의원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축하하고 그 지지자들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넨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햄프셔의 현지 반응도 좀 볼까요?
네, 샌더스, 부티지지 두 사람이 선두를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됐던 터라 뭐 특별한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한테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력 3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클로버처 상원의원은 현재 개표 상황에서 2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4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5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네. 클로버처 의원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신이 지지세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모두가 상위권 예측에서 제껴놨었지만 오늘 밤 뉴햄프셔에서 우리가 해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성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편견을 자신이 차례차례 깨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가 있죠. 바이든 전 부통령. 전국 조사에서 선두였었는데 부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였다가 이번에 반전을 노렸는데 오히려 5위로 한 계단 더 내려왔습니다. 예, 워런 의원과 함께 지지율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
대의원 확보 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대의원 확보 수가 중요하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한 명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1, 2위 샌더스 의원과 부티지지 전 시장은 의원은 뉴햄프셔 대의원을 각각 9명 확보했는데요. 네. 3위 클로브저 의원도 6명을 가져갔습니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음이 바쁘겠습니다.
네, 아직 예비선거가 시작 단계여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두 곳의 성적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아직 전체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시작 종이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6월에 모든 지역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공화당 상황도 볼까요? 공화당도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렸죠?
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뭐 널리 예상됐던 결과인데요. 87% 개표 현재 85.5% 득표율로 대의원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네.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9.2%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밖에 예비 후보들의 득표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감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날 밤 트위터에 뉴햄프셔 양당 프라이머리에 대한 그 평가를 적었는데요. 아, 가짜 뉴스 매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큰 이야깃거리를 찾아내려고 애쓰지만 별로 굉장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가 훨씬 큰 뉴스거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이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가고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 낮 최고는 11도, 남포는 아침 0도, 낮에 12도까지 오릅니다. 양덕은 아침에는 영하 2도지만 낮에는 10도, 신의주는 낮 기온 7도, 수풍은 9도입니다. 자강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2도, 강기는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지만 해주는 오전에 맑겠고 용연은 오후에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도, 낮 최고 10도, 개성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에 11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원산과 평강, 해산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함남 장진, 양강도 삼지연, 해산 구름 많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4도입니다. 낮 최고는 16도까지 오르겠고 장진은 아침이 6도, 낮 최고 역시 16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는 18도로 내일 북한 지역에서 가장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장진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는 영상 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2도,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기온은 8도,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먼바다 쪽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고 먼바다 쪽 오전에 맑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5m의 물결이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113명이 숨지고 44,650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어제 발생한 추가 사망자가 97명에 달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의 연장 휴일이 끝나고 대부분의 중국인이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중심지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곽에 있는 기업들이 예방조처를 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광둥성을 포함한 남부 두 도시의 사유지를 이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전 세계 24개가 넘는 나라와 영토에서 5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 밖인 중화권에서는 누적 확진자 77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격리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4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17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일본 전역에서 총 204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싱가포르 47명, 태국 33, 한국 28, 말레이시아에서는 18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행사에서 1단계 미중무역 합의로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어도 올해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 외의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97%의 개표가 이뤄진 현재 득표율 25.9%로 1위,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가 24.4%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어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19.8%,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3%,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일찌감치 압도적인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에스버 미 국방장관은 어제 필리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국제질서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차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향하기에 앞서 지난 10일 늦게 필리핀의 통보를 받았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암호 장비 회사를 몰래 사들여 120여 개 나라의 기밀 정보를 입수해왔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며 CIA가 암호 장비 업체 크립토 에이지를 인수해 동맹국을 포함한 120여 개 나라를 상대로 첩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첩보의 세계에서 친구는 없다는 입장 아래 동맹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첩보 작전에 포함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오늘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군 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반군이 어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 대응한 보복 공격을 통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시리아군 탱크 2대와 탄약고 한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